달려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세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토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펼쳐본 본문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약간은 까다롭습니다. 이 본문은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점령했던 왕들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점령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점령 기록에는 생동감 있는 등장인물이 없습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등장했던 여호수아조차도 직접적으로 나와 대사를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길게 늘어놓은 족보를 읽듯이 이해가 될 만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지 못한 채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총 24장으로 이루어진 여호수아라는 책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기 전에 숨가쁘게 달려온 가나안 점령사를 기록하고 되새기는 일종의 숨고르기 역할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점령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 이전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들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은 어딘가 조금 난해합니다. 애초에 그 명령은 그들에게 대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거대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가나안 땅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잡힌 바 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르게 할 테니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르는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고 풍부한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농업과 어업이 발달했으므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었고 당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는 문화를 감안한다면 아브라함 역시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정하셨고 그에게 나타나 그의 언약에 잡힌 바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잡힌 바 된 언약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언약에 순종하여 75세의 나이에 가족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스라엘의 선조가 이미 수백 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터전을 잡았었고 그는 이민자로서 남부럽지 않게 그 땅에서 안전한 정착의 뿌리를 내리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매입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정 부분 그의 소유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원주민인 헷족속으로부터 극진히 여김도 받았습니다. 당시 헷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여러 원주민들 가운데 비교적 큰 민족이었는데 그런 그들로부터 아브라함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으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1세대 이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2세대, 3세대인 이삭과 야곱은 그가 잘 닦아놓은 터전 위에서 자손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었지 그 땅을 언약 백성으로 점령했던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후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져 내려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잦은 흉년이 찾아왔었습니다. 흉년은 단발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언약의 1세대, 이삭이라는 언약의 2세대, 야곱이라는 3세대 잊을만하면 찾아와 집요하게 그들의 삶을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흉년을 피했었고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던 그랄 지역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3세대인 야곱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흉년이 이스라엘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이 흉년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흉년일 것입니다. 7년 동안 지속됐던 흉년은 잠시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열두 아들들은 요셉을 중심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감행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그 땅에서 그들은 민족적인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날로 강성해져만 갔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불편함과 위기를 느낄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안건을 두고서 이집트 백성과 모의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던 바로왕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의 사정을 봐줄 만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땅과 백성을 위협하는 방해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적인 대치가 같은 땅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워두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서 각종 건물들을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매우 험한 노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부르짖었고 그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세 차례 정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부여된 고역과 좀처럼 언제 끝이 날지 예상할 수 없는 광야 생활로 신음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상기시키므로 그들이 잡힌 바 된 것은 절망이 아닌 몇 세대에 걸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의 신실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모세라는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이루지 못한 과업이 되었습니다. 그 중대한 그 프로젝트는 젊었을 때부터 그의 수종자로 그의 옆을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성경으로 들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11장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시대처럼 가나안 땅의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있던 왕들을 쳐서 멸한 점령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바 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가나안 땅의 왕들을 점령해 나갔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야말로 대대로부터 맡겨진 프로젝트의 결승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죄로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한 지역을 차지하여 이민자로 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왕들을 쳐서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진멸하다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점령사에서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 18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의 성적인 문란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하며 그 땅의 모든 것을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행위도 포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하며 왕들을 진멸한 사건은 단순히 한 야만인이 땅에 쳐들어와 그 땅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단순 무식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령사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던 군사적인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모두 31 왕이었더라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점령당한 왕들이 31 왕이라고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멸한 아모리족 속의 왕과 바산의 왕을 더하면 총 33명의 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33왕을 쳐서 점령해야만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지중해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좁은 평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동성이 뛰어난 병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산악지대에서 만날 수 있는 낮은 산들과 구름,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 형성된 계곡지대에서 전투를 치루어야만 한다면 활과 같은 원거리 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하신 뒤에 이것들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능히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고 강하고 담대하라 명하신 하나님이 어째서인지 무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 싸울 일이 참 많았습니다. 쳐서 멸해야만 하는 왕들이 몇십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취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고 군사를 형성한 가나안 땅의 왕들이 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여호수아를 볼 때 정말로 대적할 마음을 먹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보고 우스웠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온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성 주위를 뱅뱅 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군대가 무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최전선에서 싸우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 기록된 점령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의 왕들을 쳐서 멸하기 이전에 율법을 먼저 내세우시며 그것들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쟁취했던 점령의 비결은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는 믿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점령사는 준비 자체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앞서 일사불란하게 무기를 갈고 닦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열심히 자문을 구하며 전쟁의 승리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꿈을 해석하거나 새들이 날아가는 모형을 보고서 길흉을 판단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행해졌던 신탁은 짐승의 간이나 내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이 맞서 싸워야 할 군대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주술이라도 행했습니다. 당시 고대인들이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을 계획하는 것도 그들 자신이요, 승리를 거머쥐고 있는 장본인도 그들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점령사는 이와 결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오랜 세대를 걸쳐 신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땅을 쳐서 멸하라고 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들 앞에 친히 출전하여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담대하라는 믿음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에서 볼 수 있는 점령사에서는 그들이 먼저 전쟁을 계획한 이야기도 전쟁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시 세대의 흐름에 잡힌 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바 된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 잡힌 바 된 힘의 위력으로 패역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 강함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 저와 교우님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 점령사가 기록된 오늘 본문 12장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을 목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때론 우리 눈에 보기에 이해가 안 되며 심지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편의 이야기는 그 점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은 요단강 저편인 동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서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단강 저편에 해당하는 동쪽이며 요단강 이편에 해당하는 서쪽입니다. 요단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로 광야를 따라 올라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이전의 땅이 동편입니다. 그 무대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동편에서 두 명의 왕이 점령당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쪽 헤돈눈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모세는 시온 왕과 옥 왕을 쳐서 멸하였고 그들이 다스리던 땅을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조금 더 첨언해 보자면 모세가 이 세 지파만을 각별하게 아껴서 그들에게 동편의 땅을 추가적인 기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한 결과였습니다. 세 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사는 것보다 요단강 동쪽에 머물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많은 소유물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만큼 전쟁에 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이전부터 전쟁에서 이겨 받은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 그리고 5절을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요구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땅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요구의 내용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요구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라고 반문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 위에 요구를 더하기에 이릅니다. 우선은 요단강을 건너가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전쟁이 그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이러한 에피소드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왜 이 지파들은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땅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유물에 잡힌 바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당장에 필요했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많은 소떼와 양떼를 잘 키울 수 있는 목초지였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헤스본의 남쪽을, 갓 지파는 중앙 부분의 목초지를,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북쪽을 기업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잡은 땅을 토대로 평화로운 여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본문 6절만 놓고 보면 그 꿈은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헤스본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보기에도 탐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물이 있어 고대 팔레스타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점령 후 헤스본 지역에서 살던 지파들은 여러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깨졌고 불안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빛 아래에서 한 가지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할 테지만 우리의 눈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쉽게 잡힌 바 되어 우리의 눈에 옳아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의 주된 메시지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입니다. 이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믿음 없음을 말한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자신의 눈에 옳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환경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지혜를 그 아이에게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한평생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외딴 시골에서 살고 있는 노인에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층층이 쌓아올린 나이테만이 줄 수 있는 금은보화 같은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현생하는 인류를 두고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명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 인간을 지혜로운 존재라고 부추깁니다.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당신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 위하여 넓은 헤스본 땅을 요구한 것이 참으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받더라도 챙길 건 챙겨야 인생을 잘 영위하는 것이라고 새 지파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가나안 점령사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하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땅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왕들을 쳐서 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땅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물에 잡힌 바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에도 잡힌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것, 즉 언약 말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우리의 눈에 오라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으로 사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눈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명확히 보였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식이 없던 노인에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들을 보이시며 내 자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감히 셀 수 없는 숫자를 보이시며 그 숫자만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한평생 인생을 살아본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을 만큼 눈에 뚜렷이 보이는 것이었겠습니까? 당시 주변 지역을 지배하던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집트 국가를 누구보다도 빠삭하게 잘 알았던 모세의 지혜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매섭게 쏟아부으시며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낸 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장에 보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면초가였던 홍해였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고 그들의 눈앞에는 검은 먹물 같은 바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와서 뿌리를 내렸던 민족, 다시 말해 살 길을 누구보다도 발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던 그 민족의 지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모세의 오른팔로서 그의 리더십을 그대로 이어받아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여호수아의 노련한 지혜 앞에 신장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왕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당장의 눈에 보일만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각자의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눈에 오라보이는 대로 살기에 충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언약을 보게 하셨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그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세대가 흘러가도 그 언약을 끊임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에 잡힌 바 되어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잡아온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12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거대한 프로젝트의 쉼표를 찍으신 하나님의 왕대신 행적이기도 합니다. 남북으로 240km, 동서로는 85km밖에 되지 않은 좁은 가나안 땅에서 무려 31 왕이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초점으로 이루어졌던 여호수아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31 왕보다 31 지역이 나열된 목록을 보는 것이 훨씬 문맥상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던 31 왕의 존재를 반복해 보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 대한 존재를 되새김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31 왕을 쳐서 멸하여 언약을 성취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저와 교우님들이 잡힌 바 되어야 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그 언약의 어떤 부분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애를 써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이 십자가 언약에 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지혜로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부추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분의 사랑의 안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나의 삶에 신장이 장대하고 힘이 막강해 보이는 왕들이 가로막고 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눈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왕들의 무릎이 하나둘씩 굴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보이시고 또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친히 앞서 왕들의 권세를 쳐서 멸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그분의 신실한 행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진하게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분의 십자가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려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신의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님을 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에 나온 왕들의 목록들로부터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와 같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취하는 지혜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언약을 취하며 사는 지혜가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닌 보여주시는 것을 잡으려고 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가나안 땅과 같이 그리 크지 않고 짧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31 왕이 곳곳에 우리를 가로막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의지할 것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